요서 2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가 했던 마지막 고별설교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별설교가 동일한 형식을 몇 번 반복을 하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 이 패턴이 네 번 반복이 됩니다. 여지껏 앞에서 두 번 반복되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에 명령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는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아무리 구원과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형벌을 면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한절에 세 번째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이의 대화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했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대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읊조리죠.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했고 또 그분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확인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이 대답의 성격을 규정하냐면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이게 우리말로 조금 어색해 보여서 그러긴 한데 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고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이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친구와 이야기할 때 증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또 자기 생각을 이렇게 개진할 때도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굳게 결심을 하거나 맹세를 했을 때 내가 맹세한다. 내가 여기에다가 증거물을 두고 내가 요 앞에서 맹세를 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법정에 가서 뭔가 증언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맹세할 때 이럴 때에 내가 증인이 되겠다. 내가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이야기한 게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 그러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굳게 맹세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단순히 그냥 지식 정도로 생각 정도로 의견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굳게 맹세하고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맹세한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맞느냐 이렇게 재차 물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 또 증인이 되었다고 할 때 앞에 보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고 하죠. 이것도 사실은 독특한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 보통 쌍방이 있어서 서로 맹세를 할 때는 가운데 중보자를 세우죠.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 계약을 한다 그러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있으면 중개업자가 중간에 있잖아요. 증인이 있고 그 증인 앞에서 서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쌍방도 내용을 알고 증인도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지역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애굽 지역에서는 어떤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 신들을 불러서 내가 신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막 이러면서 맹세를 굳건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증인이 되겠다, 맹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신들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맹세하는 내용이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고 맹세하지도 않고 산을 두고 맹세하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맹세한 것을 나 자신이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너희가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좋지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내가 맹세하고 내가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되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답을 하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굳게 맹세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지금 말씀드리고 설명한 것처럼 오늘날 쓰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좀 고투예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우리가 조금 많이 사용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합니다. 그리고 맹세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이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세 번째 대화 내용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묻고 또 묻고 지금 또 맹세까지 시키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신앙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런 정도는 안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뭐 교회 가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런 정도로 안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 거냐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고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맹세하느냐. 이걸 지금 채차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아이들이 다 개학을 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그래 너는 마음이 어떠하냐? 그랬더니 뭐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공부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공부하기 어렵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맹세를 하고 결심을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은 판에 뭐 하고 싶지 않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정도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니?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아니, 그거 같으면 그냥 때려치든지. 그냥 곧장 또, 어때?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아, 열심히 해야 되나? 또 반응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짐을 시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니? 그냥 시간 되면 가고, 뭐 형편이 어려우면 못 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굳게 결심하느냐. 그렇게 맹세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재차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대답한 거예요. 네 번째로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데 네 번째 대화 내용은 23절과 24절입니다. 똑같이 형식은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형식은 똑같이 네 번 반복되는데 내용이 조금씩 점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는 뭐라고 했는가? 이번에 여호수아가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 이제 맹세했죠?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뭘 요구하느냐?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독특한 점이에요. 맹세했으니까 그러면 행동을 해라. 행동으로 옮겨라. 네가 갖고 있는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럴듯하게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럼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러면 네가 갖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치워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뭐 언제나 다들 똑같습니다만 마음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그걸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천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첫걸음인 거예요.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 뭐냐. 지금 갖고 있는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표현 안에는 참 묘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우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상이 없으면 치워버리란 말을 안 했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겸해서 섬기고 있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양상은 이스라엘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역사를 놓고 보면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것을 보죠. 그걸 보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를 서원을 했는데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가 11조 생활 잘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제단을 쌓겠다. 이렇게 세 가지 서원을 하고 바다나람으로 갔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돌아올 때에 여러 자녀들을 데리고 많은 재산을 끌고 돌아왔거든요. 서원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킵니다. 한 가지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신 이후에 야곱에게 요구하시죠. 네가 나를 만났던, 네가 나한테 서원했었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제서야 야곱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갈 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갖고 있던 우상들을 다 갖다 버려라. 그래서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다 갖고 와서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그걸 상수리나무 안에다가 다 묻어버린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20년 동안 풍요를 누리게 했지만 야곱의 집안에는 여전히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치워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니까 우상을 치워버리는 거랑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건 똑같은 일인 거예요. 이게 첫 걸음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은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네 번째 대화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 이외에 너희가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치워버려라. 이게 지금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가. 24절을 보면 아주 묘하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요구는 뭐죠? 우상을 치우라는 거잖아요. 우상을 치우라는 거니까 사실 제일 간단한 대답은 예, 우상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근데 지금 보면 우상을 치웠다는 기록은 없어요. 사실 이 백성들이 우상을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답했던 내용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게 곧 우상을 치운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이 내용만 보고 문자적으로 우상 치운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계속 우상 끌어안고 있나 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은 듣고 있는 학생이 없으니까 부담 없이 이야기하면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가 제일 먼저 뭐라고 할까요? 너 공부 열심히 할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자 그러면 플레이스테이션 옆으로 치우자. 지금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거 하나는 치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나서 이제 고3이 됐어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소설책 보던 거 좀 옆으로 치우고 만화책도 옆으로 치우고 공부에 방해되는 걸 일단 치우라고 하죠. 그거 치워야 공부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뭔가 한 가지를 옆으로 치웁니다. 직분을 받으면 내가 여지껏 늘 하던 것 한 가지를 또 옆으로 치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살려고 하면 여지껏 그렇게 못하게 나를 방해하던 것들 이것저것 잘 생각하고 옆으로 치워내야 됩니다. 치우지 않으면,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맹세를 해도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했던 대화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대답 듣고, 이야기 듣고 대답하고, 이런 똑같은 형식을 네 번 반복했는데 그 네 번 반복이 점층적인 순서를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명령을 했고요. 두 번째에서는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죄 지으면, 우상 숭배하면 심판받는다, 엄중한 마음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 그냥 입에 바른 정도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너희가 맹세하고 증인이 될 수 있느냐, 맹세를 시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러면 우상 치워라. 이게 지금 순서대로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 질문을 다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택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더 이상 죄짓지 않겠습니다. 죄 지면 하나님께 벌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다잡고 결심하는 거죠. 결단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지는 못해도 일단 우상 숭배하던 거 치워버리겠습니다 하고 옆으로 빼버리는 겁니다. 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 한두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어느 정도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야지 그냥 슬렁슬렁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맹세하고 우상 취업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여호수아 시대 보면 앞부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세겜 땅에 가서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 한 번만 해가지고서는 그 한 번 하나님 앞에 언약 체결한 것 가지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언약 체결식을 했어도, 아무리 이전에 맹세한 적이 있어도, 이전에 우상을 치워버린 적이 있어도 지금 다시 한번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얼마에 한 번씩 이와 같이 결심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듣죠.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때마다 때마다 주님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죄악을 덜어내고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아 내가 30년 전에 세례받았는데 세례받았으니까 되었지 하고서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품기를 결심하고 날마다 조금씩 더 순종하고 실천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이렇게 대화하고 결심을 했지만 결국에는 신앙을 다 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심판을 받는 지경으로 떨어지고 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날마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반드시 사랑하겠다는 그런 귀한 결심을 할 수 있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편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그런 상황에 휩싸이면서 주님 섬기겠다는 마음이, 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들이 자꾸만 약해지거나 자꾸만 물러지는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날마다 결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와 안식을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